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여 주시옵고 아들과 딸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의 귀를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 없는 세상이 보는 눈과 믿음 안에서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보도된 뉴스를 저희가 이 말씀 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 엘렌 차오라는 선교사님이 있으십니다. 그는 All Nations라는 단체로부터 파견된 미국 선교사로서 오랜 시간 문명을 거부해온 인도 북 센티널 섬에 선교사로 부족민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다 순교당한 선교사님이라는 소식을 저희가 요새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 전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전 제가 그곳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나중에 순교당했다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저희는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언론들은 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으나 보편적으로 그의 마음과 열정을 인정하며 칭찬하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서울에 가시게 된다면 거기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요. 서울에 거기에 백년교회, 그쵸? 선교 백년교회 바로 옆에 있는 곳에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던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에 무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한 코너에 가게 된다면 아이들의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묘지가 따로 있는데요. 이름도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날짜만 있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와 교회를 섬기다가 죽은 자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이런 선교의 열정을 믿는 자들은 인정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읽다 보면 일반 뉴스는 그를 비판하는 글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 선교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설을 읽다 보면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차후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프닝을 통하여서 비판하는 게 한 사람 그리고 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우리의 언론, 특별히 뉴스에 대한 모습을 볼 때에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보는 눈과 안 믿는 자들이 믿음 없는 가운데 보는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과 주와 달리지 않게 고린도라는 이 시 자체는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번성하고 유명한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널리 알려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은 저희가 많은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대도시, 특별히 항구 도시는 다민족 사회로서 풍부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도시여 그 안에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여러 곳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시로 모였다고 합니다. 좋은 점도 많지만 그 안에 물질을 우상같이 섬기는 문화, 소돔과 고모라로 불릴 정도로 타락한 성문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의 각종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종교 혼합주의가 도시인 특징이 담겨진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에 속담 중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얘기했다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 돈만 알고 순간의 플레저, 쾌락만을 찾는 자라는 비판의 글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시의 문화적 특징 중에 후원 제도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는 인정받는 사람, 소위 얘기해서 becoming somebody, 누군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힘, 지혜, 지식, 학벌, 돈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겠지만 누구를 아느냐가 어느 정도 아느냐 Who you know is much more than how much you know 라는 개념을 중요시하는 것을 저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후원자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맥 관계가 너무나 중요했던 곳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힘과 돈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누구한테나 잘 보여야만 돈과 커넥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 현 시대와 특별히 다를 게 없다고 저희는 느껴지는데요. 이런 고린도 교회, 이런 시대 속에 있는 교회는 아마 달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은 되겠지만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복음의 메신지로 고린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문화가 비성경적인 곳에 세워진 이 교회는 주변의 환경의 모습에 따라 계속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속 문화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종교 혼합주의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사람들도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래 예수님 플러스 알파, 예수님 이상으로서 그 하나 두 가지를 더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라는 마음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 저는 질문도 생기는데요.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것이 그렇게 좋게 보였고 멋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는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나타나는 행정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의 우리의 문제점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문제는 교회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멋지고 말을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약하게 보이고 말을 잘 못하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정도의 리더 모습이 아니었다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갈라져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실 때 참으로 모순인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을 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마저도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6절의 기록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모자란 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꼬집으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 아플 얘기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두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모자란 것은 인정을 하되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을 보시게 된다면 아직 로마 교회를 들려보지 못하였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인사를, 안부를 전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거기에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26명의 성도의 명함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이름들이 나올 때 그 중에 저희가 내용을 보게 된다면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4명이 분명히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4명이. 그리고 10명의 이름은 분명히 한때의 노예였던지 아니면 그 시간 그때에도 종이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명이 노예였는지 아니면 종이 아니었는지 불투명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진 40%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아는 교인들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80% 이상인 사람들이 한때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언제나 다 왕족이래요. 그 성함을 얘기하다 보면 한때 왕족의 사람들이요. 그 머슴이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이럴 때 그 시대의 교회들은 거진 다가 부유층 부자들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모자란 사람 속에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럴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문화에 젖어있는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으나 그 안은 썩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18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2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시 한번 2장 2절에 기록하시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 그런 말씀 선포하시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는 다르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럴 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지혜를 사모한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 1장 20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1장 21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1장 26절, 지혜 있는 자, 1장 27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2장 1절,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2장 4절,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2장 5절,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 2장 6절, 이 되풀이 되는 말씀 뜻을 잘 아시겠죠? 이 되풀이 되는 내용은 이 시대에요. 사람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이 시대의 지혜, 그리고 부족한 인간의 지혜를 고린도 교회는 찾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십니다. 이럴 때 이 세상 지혜는 능력과 지식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22절의 말씀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출애굽 시대부터 끊임없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힘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으로 믿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로, 그렇죠? 이런 철학과 모든 문명이 앞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지식을 찾으며 모든 인생의 해결책을 찾을 때 그것은 종교나 신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적인 지혜로서 앞으로 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능력과 지식을 요구하는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23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실 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오실 것이며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무능력한 자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이 세대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자로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귀중한 십자가는 그 시대의 종들에게만 쥐어진 사형선고로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걸이로 아름다운 상징이 되었지만 그 시대에는 곰은 악, 그리고 범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철학적 지혜를 요구했던 이방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특별히 미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물어보셨다면 혹 하셨다면 아무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아이디어로 제공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지혜로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의 도는 부끄러운 것이요 미련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요. 우리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건 제 그 자신의 죄 고백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13살 딸이 있는데 아나라고 합니다. 아들은 11살이고 이제 그 심의원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성아, 성민이. 이제 성민이가 어렸을 때 한번 그 타겟에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타겟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빠 엄마 나 여기 타겟에서 일하고 싶어 그래요. 한 3살 반쯤. 타겟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저로서는 이민자로서 그리고 또 아들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게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성민아 너 타겟 오너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너가 되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 달라지겠지 생각했는데 한 2학년 되고 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인데 와이프가 안 가고 제가 딱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2학년 때. 가가지고는 앉아서 저희가 점심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어느 아이가 따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민아, 저 아이는 왜 교장 선생님을 따라다니니? 제가 물어보니까 두 주에 한 번씩 5학년 되는 학생이라면 이름을 뽑아서 그 학교의 어른들, 그렇죠? 중에 아무나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교장. 그 다음으로선 PE 선생님. 왜냐하면 운동 선생님은 밖에서 놀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지낼 수 있어가지고 그 두 사람을 원하는 게 보통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성민아, 너는 뽑힌다면 누가 되고 싶으니? 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빠, 저는 미스터 랜디가 되고 싶어요. 그래. 미스터 랜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스터 랜디가 누구니?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단어는 잘 모르겠고요. 그분은 방을 청소하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 제니터 되고 싶으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대요. 왜냐하면 미스터 랜디가 많은 도움이 필요하대요. 자기가 도와야 될 것 같대요. 너무나 좋게 들리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아들이었다면 아마 마음이 다르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 마음이 아파했던 아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의 모순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다 아름다운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아들과 딸을 생각하면서 원했던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믿는 자요, 지도자요, 분명히 십자가만 붙잡으면 된다고 외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천 삶 속에서는 아직도 다른 것을 사모하며 원하는 그 모습이 제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저의 아들이 뭐를 보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제 모자란 모습을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 혼합주의라는 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혼합주의라는 게 무슨 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 외의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젖어 있어 그쪽만을 원하고 따라가는 이 변질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힘이 된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닥칠 때에는 우리 자신의 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 분명히 예수님만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입으로 나타나는 모든 자랑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신의 잘한 일이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모습이 혼합주의의 모습이요, 변질된 모습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을 때 1세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 스미트라는 유명한 노트르담 대학교의 교수님이 있으십니다. 그는 미국 젊은 사람들의 영성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인데요.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 젊은 이들의 영성은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고 요약하고 있으십니다. 조금 풀이해 보겠습니다. moralistic이란 단어는 도덕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덕적. 착하고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행복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therapeutic이라는 단어는 치유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 축복, 그리고 만족이 그들의 믿음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우리 믿음의 모습. 마지막으로 deism이라는 단어는 이신적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론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지만 세상 안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신학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상관없이 사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켄드라 딘이라는 교수님의 책, 요새 나온 책 이름은 Almost Christian, 거의 Christian 이러한 그 제목을 붙이고 우리의 이 시대의 미국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겉모습은 믿는 사람들 같은데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주일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런 마음 아픈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이럴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되풀이 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구원을 베풀 수 없습니다. 대래 세상의 지혜를 따른다면 죽음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어줍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보게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지혜를 요구하던 고린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고 십자가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사탄과 죽음과 악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래서 고린도 전서는 15장에 말씀하시기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하시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인간적으로 비참하고 미련스러운 십자가는 이 세상 것을 포기한 자들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십자가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때에 분명히 27절과 28절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래 오로지 아프고 약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보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면서 우리의 외모, 실력, 학벌, 재능, 가족, 아니면 물질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변하는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29절에 말씀하시기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데오빌로 교회가 주 안에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신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남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 때에 성숙하다고 말씀합니다. 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로서 혼자 걸을 때, 자전거를 혼자 탈 때, 집을 떠나서 혼자 학교를 갈 때, 나중에 대학을 떠나며 혼자 결혼해서 가정이 생길 때에 성숙해졌으며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자율성을 버리는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생기면 우리의 힘이 부족하며 우리의 지적으로 앞서서 나갈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이 낮아지며 기도의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모습이 성경은 성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쳐다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의 부른 찬송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4절은 이렇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십자가를 자랑하며 몸을 재물로 섬기며 바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